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가슴에 혹시 모델처럼 임박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부모님이거나 가까이 계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혹시 함께 그분과 살아간 경험을 쓸지라도 책이나 발언 매체를 통해 5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의 인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이야기를 나도 그 가치를 따라 그런 삶의 모습으로 표상을 삼고 나도 살고 싶다 라고 여길 만한 그 모습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게 물으신다면 감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청년 시절 이후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새기고 있는 성경 속의 한 인생의 표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시대, 한자로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종말의 시대에 성도와 교회가 형성해야 될 바른 신앙, 바른 경건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을 제가 방금 사용한 표현을 가지고 온다면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는 그 세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 전적으로 자기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어졌고 심지어 주인에 의해 물건 취급을 받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에 인생의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 달란트 비유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주인이 주인의 주권적인 의지들 뜻대로 그리고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차분해서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1 달란트는 개수로 따지니까 이 교 하나, 감을 주는데 하나 중에 이 교 하나, 제국에 다섯 개 주면 하나밖에 아닐까 싶지만 1 달란트는 이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 단위예요. 하나는 무게로 1 달란트 그러면 34kg쯤 됩니다. 34.34 이게 오르날 그램을 갖고 그렇게 되는데요. 몸무게 34kg 치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수도 붙이고 33, 34, 35 손 들어보세요. 쯤 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딱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쯤 됩니다. 초등학교 한 4년 5학년쯤 되는 아이들의 몸무게가 그쯤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법 무거운 거예요. 이것을 화폐단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말하면 성인 남자가 하루 새벽부터 때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12시간 정도 그날 일해가지고 버는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 곱하기 6,000일. 6,000일이면 쉬는 날 빼고 나면 20년이에요.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1달란트. 그런 생각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인이 자기의 재산에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억제 40년 연봉 어떤 사람은 100년 연봉에 해당할 만한 돈을 나눠주면서 마음껏 잃어봐 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율을 풀어가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엄청난 신뢰 속에 자기를 믿어준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런 엄청난 신뢰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 주인의 선하고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쉬지 않고 곧바로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자기가 받았던 원리만큼의 그 액수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달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돈만 빨기는 굉장히 나쁘고 악한 소유주로 규정합니다. 자기는 평생 놀고 우리에게 이 돈을 자기 돈을 나눠줘서 우리 보고 엔돌이 시키는 거 아니야. 주인을나쁘고악하다고규정해서혹시저돈만깔는사람이니까이큰돈을받았다가내가잘못해서잊어버리면잃어버리면손해가발생하면나중에나는완전히죽겠구나그러니까본전치기해야되겠다라고해서땅에그돈을그냥묻어버리겠다는거예요차라리그냥가만히있지손해안가게라고해서땅에묻어버린한달을구하는사람이후주인이시간이꽤오랫동안지나그들이일할수있는기회를시간적기회도다주었죠이제돌아와종들을불러생각합니다다섯달란트와두달란트받았던자들향하여하시는이야기가착하고충성되었다고평가합니다착하고충성되었다는말은그사람의성품과삶의자세를평가하는거죠착하고충성되었다그다음말이더기가막힙니다내가더많은것을줄테니까주인의기쁨에나의기쁨에참여하라주인이기뻐하며그들도기쁘고주인이가지고있는용과주인이가지고있는그기쁨을똑같이주면서나의기쁨에너희들이오롯이참여하라라고그렇게초대합니다한달러드받은자에게는악하고게으르다라고판결한뒤에바깥어두운곳에내쫓아서울고고통스럽게하라라고그렇게처벌합니다이내용이달란트비용의중요맥락들이잖아요여기서우리가발견할수있는인생의표상이뭘까요예수그리스도의재림을기다리는이종말의시대에속한우리교회그리고우리성도들이우리가우리에게주어진인생을하루하루살아내면서그의인생이80일수있고요어떤인생은10년일수도있고어떤인생은50년밖에안될수도있습니다어쨌든우리에게주어진인생을살아내는데주님재림하실때까지우리가기억해야될바로그참된경건의모양이뭐냐착하고충성된종에살려야한다는종이니까지금우리가소유하고있거나사용하고있는모든것은내것이아니랍니다원래부터그것은주님의것이었고그러니까주님께서우리에게주셨다라고하는것에대한바른인식과고백을가지면그러면주님을기쁘시게하는대로주님께서판결하는대로선하고거룩하게삶해야한다는겁니다오늘이다나트비유에서속기쉬운것중에하나는다섯달을구받은자가다섯개를남겼으니까칭찬받았다고우리는자꾸생각을해요그러면착하고충성되었다고말안할걸요너는제대로남겼구나라고칭찬해야될거아니에요여기핵심이글자하나틀리지않냐고마태복음25장21절23절에똑같이등장하는문장입니다착하고충성되었다이건그의성품을말하고삶의태도를말하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는자꾸눈에보이는어떤정량수치적이고어떤지위를획득하는것어느정도많은사람들이추구하는어느정도의자리에올라가는것그따위를말하는게아니라는겁니다그러니까어떤사업이나결과를업적을따지는게아니라우리의주인되시는그주님의뜻을제대로헤아리고있는가라고하는착함과그주님의뜻에온전히반응하고있고지속하고있는가에대한신실한자세충성됨을계속이어가야될것을가르친다는겁니다다른사람이나다른교회의모습과비교해서이렇게저렇게판단해보면나이거밖에왜안될까왜나는왜이렇게생긴게이럴까우리집은왜이럴까우리부모는왜이럴까내자녀는왜이럴까나의배우자는왜이럴까내게주어진삶의환경은왜이럴까라고하는것은이본문에서아무런의미가없어요아마한달을더받은자는그런생각이있었는지모르나결정적인것은자기에게그기회를주었던주인에대한의구에너나가나에게왜이런인생을하나님이허락하셨는가에대한불평과불만이쏟아지기시작하면주인의뜻을바르게깨달을수없다는겁니다그러니까다른사람과비교하고다른사람의처지를마치거울삼아자꾸만자기를생채기를내기시작한다면열등감이생기거나교만이품어질수밖에없습니다이런자세는달란트비유에의하면전혀유익하지않다는겁니다그래서주님의뜻을깃발삼아나의주인나의하나님나의왕이신창조주신그하나님의뜻이무엇인가를내가바라봐야될인생의깃발로삼고영생과하늘의영광을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가는 수배자, 이 다나트비가 가르치는 마지막 시대의 다른 인생의 표상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셔서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그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빵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로서 그들을 대접하고 위로하셨어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은 일곱 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주목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가 겪었던 깊은 실패, 그의 가슴팍에 불투덩처럼 새겼을 깊은 상처를 오늘 주님이 회복시키시면서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 복음의 사역자인 소명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으로 제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앞서 깊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 성도의 마땅한 행실을 지속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결론을 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앞 이야기인 직전의 이야기는 2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갈릴리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예수님이 언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가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그들이 필요하지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음식도 필요하고 여비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했던 여러 물질들이 아마 십자가 부활 그 사이를 지나오고 유월절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면서 대부분 다 쓰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그들이 살아내야 될 일상을 위해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음성을 따라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고 호숫가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빵과 생선을 그렇게 나누어주고 먹음으로 밤새 쌓였을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였고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실패나 다양한 상실과 여러 불편했던 그들의 감정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일을 보낸다고 말할 때 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한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 식사로서 위로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이 복음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 우리 일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힘겨움을 충분히 위로하고 치유할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마련하시고 진행하셨던 그 아침 식사, 그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 분명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른 표현이나 어떤 책망이나 어떤 따짐이 없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비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대로 그리고 직접 나눠주신 그 빵과 생선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매우 세밀하고도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표현과 구성을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디베라 호수 그리고 빵과 생선을 나누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 오병 이어의 이 표적을 제자들이 충분히 소환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사도 요한을 겹쳐서 떠오르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길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성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다락방에서의 가르침도 제자들과 하여금 그 아침 빵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음식을 먹으면 충분히 깨닫게 되고 기억을 다시 더듬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제자들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지나오는 동안 가졌을 실패감, 무력감, 자괴감, 부담감, 여러 불편했던 그들의 상처들을 모두 치유하는 은혜의 수단이며 회복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아침 식사를 구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식사를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 42절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매우 정교하게 기록해 줍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로서 연약하다. 명사로 보면 갈 때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연약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약하고 등치는 컸을지 모르나 어부로서 그가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며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신체가 꽤 단련되어 보이나 그의 성품이든 그의 삶이 어쨌든 시몬이라는 이름의 뒤에 그의 몸과 다르게 그의 성품은 그 이름에 걸맞게 연약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네가 시몬인데 지금부터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로마의 말이에요. 라틴어.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리스어로 바꾸면 페트라 밤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의 이미지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뀐 이름의 맥락은 사도 요한 1장 42절에서 자세하게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겠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기술함으로 주님께서 과연 이 베드로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 조금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몬 같은 자가 어떻게 반석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지 베드로로 바뀔 수 있는지 연약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반석이 될 수 있는지를 마치 비교라도 하는 듯 알려주기 위해 두 이름을 동시에 기록한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 장면에서 마태복음 16장이나 17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8장 등을 공통적으로 보면 다양한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12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최측근 12사도들의 공동체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대표자로 그가 묘사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9절 되겠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곧 체포될 텐데 그 밤에 제자들이 그 밤에 모두 달아날 것이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쳐냅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실제로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큰 소리만 뻥뻥 친 게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지상들이 보내었던 성전기 무대와 로마의 군인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칼을 빼서 휘둘러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내겠다라고 보여주었던 유일한 제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베드로 혼자만 칼을 휘둘러 대지상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었다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슬픔을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며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졌으면 큰 자신감,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했던 이런 열정은 반대로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실패와 큰 상처를 떠안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되자마자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함께 그는 대지성의 집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지성의 집들에서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말할 때 세금이라 모른다고 부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커다란 실패의 부등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실패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처가 그의 심령에 얼마나 크게 새겨졌던지 마태복음 20장 75절, 마가복음 14장 72절, 누가복음 22장 62절 등 세 번 다 공통적으로 그는 다구름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 엎드렸습니다. 몹시 크게 통곡했다라고 그의 실패와 상처의 깊이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등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밀가루 드신 들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실족시키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요청한 것을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무너짐,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베드로의 이 실패와 상처를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믿음 자체가 바닥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네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 네가 이 상처와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면 내 형제들, 너의 형제들을 다시 굳건하게 할 것이다. 실패에서 일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런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소명을 재하기라는 장면을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실상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는 두 가지 뜻의 해석이 가능해요. 이 교묘하게 지시대명사인데요. 이것을 남성 복수, 남자들 여러 명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또 놀라우면 글자나 틀리자고 똑같은 이 글자가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물건들에 대해 중성으로도 복수 형태로 쓸 때도 이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대명사로 쓰면 개역 성경이나 시온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나 하나 더 이 사람들로 되어 있는 이 그리스 단어를 중성으로 바꾸면 이렇게도 읽어도 전혀 문법적으로 틀리잖아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것들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보다 다르게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원어를 가지고 본다면 이중적인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사도요한이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서는 이 사도요한의 모든 깊이 있는 그 의도를 따라 본다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사람들을 만약에 잃는다면 이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큰 소리 쳤다고 했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더라. 저는 결단코 내 목숨을 다하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떠나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깊은 실패에 빠졌던 것을 다 통칭한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보라. 그때 네가 했던 그 말 그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너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 너의 고백처럼 열정적으로 나를 계속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 전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가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가장 큰 실패와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상처를 과연 딛고 일어섰는지 여전히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큰 소리 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지 자기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시 점검하시며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정말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들로 만약에 읽는다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해 온다면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일, 물고기잡이 그 물고기잡이에 동원되었던 배나 그물이나 이 모든 도구들 심지어 잡혀 올라왔던 물고기를 다 포함하겠지요. 만약에 그것을 지칭한다고 본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물고기 잡는 행위를 보고 베드로가 실족했구나. 소명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으로 굉장히 세게 부정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실상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사역자가 일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욕부를 일이 아니에요. 복음사역자도 먹어야 되고요. 복음사역자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일상의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책망받을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비록 물고기를 잡는 일이 책망받거나 그렇게 해서 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이 일 자체가 나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앞세운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적 플러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보다 앞선다면 이건 불경건이고 분명히 죄가 되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받을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일상이 과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인시키면서 그렇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 라고 물어본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게 우리가 깊이 은혜를 누려야 될 지점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몫을 실패나 깊은 상처를 지금 그는 스스로 덮었다. 부끄러워서 고개들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상처는 상처고 내가 넘어진 건 넘어진 것이고 그때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없고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자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시는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강조해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12절에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도미소에서 먼 것처럼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남과 북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치워버려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실패와 우리의 죄악과 불경근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동의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떨어뜨려 놓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니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질문해 오시는 그 장면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와 상처보다 무엇을 더 느끼고 있을까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아오셨고 먹이셨고 다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해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겪었던 실패, 다시 도무지 고개를 수 없을 만큼 자기 인생에 화들짝 놀랄만한 깊은 상처, 그리고 두려움,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고통들 모두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동일하게 기록한 저자인 사도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 19절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짓눌렀을 두려움, 베드로를 괴롭혀왔을 그 부인의 그 점점 그 사건, 그 고통과 그 아픈 기억과 장면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덮어버려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속죄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 이 속죄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진행하셨던 사랑의 아침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음 속에 포함된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통해 그의 내면의 깊은 상처와 인생에서 치우고 싶을 만한 그 실패를 지금 믿음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이 증명입니다. 이런 글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사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시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고 오셨다고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이 양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 향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역자들을 위해 내 양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콜링하시고 세우며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베드로의 똑같은 반응, 다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에게 사랑을 거듭 확인하시면서 베드로는 또 역시 동일하게 대답하고 역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소명을 반복하십니다. 세 번째쯤 되니까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베드로가 이 일을 진행하는 남은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이 사이를 위해 어떻게 그가 살아가고 마지막 그의 목숨의 지점이 끝나게 될 것인지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예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리스를 공부를 하고 나면 오늘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질문이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우리 한글로 똑같은 사람이나 두 가지의 그리스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아 단어가 다르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과 본질까지 꿰뚫고 올라가니까 각도가 좀 다른데 저희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우리가 아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과 영원히 그렇게 아주 참으시고 포기하시고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 그걸 물었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신 것도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를 물었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의 사랑, 더 나가면 이 필레오는 양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양보하고 조금 그냥 밀어주는 그 정도도 차이고 주고받았으니까 사랑이나 단어에 가지고는 기본적인 의미의 구분이 있겠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과연 사도요한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이 사랑의 단어를 그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찾아보니까요. 사도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확인하고 대답을 주고 왔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인 3장 35절 5장 20절 하나는 아가파오 하나는 필레오 그리고 11장 3절 11장 5절에도 예수님이 금방 사랑하느냐 조금 이따 또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하나는 아가파오 하나는 필레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가파오 요한복음 20장 2절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필레오 요한복음 14장 23절 아가파오 요한복음 16장 27절 필레오 뭘 뜻하죠 지금? 사도 요한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를 의미상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없다? 없다? 사도 요한은 습관적으로 사랑인 나는 똑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하나는 아가파오 하나는 필레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구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 방금처럼 지루함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두 번 사용하는 두 번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적인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고찬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 번이니까 세 번이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는 아가포 하나는 필레오를 그걸 쓰고 어떻고 다른 걸 쓰고 어떻냐 그게 의미라는 게 아니라 세 번 왜 예수님이 반복했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명 세 번에 걸쳐서 가장 최근에 베드로의 인생에서 삶과 관련된 그의 경험 그게 뭐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깊은 상처와 실패를 예수님이 직접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그를 끄집어 올리고 그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러한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한 번, 두 번까지.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니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얼마 전에 그 베스장의 집들에서 자기가 세 번째 예수님을 뭔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꼭 끼어오르셨을 때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열심, 내가 결심,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구나. 자기의 바닥을 본 거잖아요. 바로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볼 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의 뿌리까지 들어가 자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될 아픔 여러분 실패와 상처를 잡아 떠올리는 아픔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세 번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도로 부인했던 그 실패의 뿌리를 뽑아내면서도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까지 담아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주님, 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다 자연스럽게 그는 통곡하고 다시 묘상이 될 것을 뻔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이 이유, 쉽게 말하면 목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까지도 사실은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님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지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자신감이나 경험만 가지고 이 땅에서 형성된 지성,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에서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신령한 일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죠. 예수님께서 먼저 온갖 오해와 수모와 위협을 당하셨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완성하셨던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판단,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큰 소리, 자기의 의지만을 믿고 슬쩍던 젊은 시절에는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는 것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개인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띠를 띈다는 옷 위에 허리띠를 맨다는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네가 네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 끌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가지고 됐다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펄렁거리는 옷을 딱 잡으면은 네가 스스로는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활동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돌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노년이 되면 너는 팔을 벌릴 것이오. 이 팔을 벌린다는 말도 조금 더 원을 놓고 보면 손을 내민다는 뜻이다.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게 아니라 손을 쭉 내밀었다는 뜻이다. 네가 나이가 들면 손을 쭉 내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손을 내민다는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전혀 질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 그를 이렇게 안고 그렇게 갈 때 또는 온몸을 그다음 맡길 수밖에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들이 아름답게 녹아져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덕을 세우며 함께 질서를 잡아가고 자기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가 순응되어질 것이에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것 역시 이거는 우리가 암시하는 것처럼 사형장을 떠올리게 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인자하고 성실히 돌보다가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될 것을 사도요한이 그렇게 해설해주고 있다. 한편 19절 끝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 말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19절 끝에서는 그리고 20절을 읽어보면 적어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잠시 일어나 나와서 자기 걷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보고 은상수에서 대화가 끝났으니까 일어나 잠시 호숫가를 산책하자라고 지금 부르는 따라서 걷자라고 하는 요청으로도 읽을 수 있는 진작을 해보는데 이른 새벽에 주님이 호숫가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어둠이었다가 이제 제자들이 호숫가로 나왔어요. 숯불이 피워졌고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식사를 다 마무리할 때쯤에는 문동이 텄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주고받았겠지요. 그러면 어둠이 모두 물러갔을 시간 아침 햇살이 동쪽 산을 뚫고 일어서 갈릴리 호수의 그 호수물 위에 터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퍼지는 아침 햇살이 호수물을 딛고 온 사방으로 반사되는 아침 햇살이 그렇게 반사되는 그 조각조각이 퍼지는 그 찬란한 호숫가를 예수님이 제 베드로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 몸을 기대었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13장 23절.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따라 걷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걷고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일어나 산책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따라오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따라옵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표현이 너무 주님께 죄송스럽지만 무당에게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의 인생을 여겼으니까 죽을 때까지 죄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주님,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시집 갈까요? 못 갈까요? 장가 갈까요? 못 갈까요?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애는 맹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주님이 원한다고 해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해서 깨워주시고, 주님이 한 번 더 말합니다.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너를 따르라 말은 산책 계속 하자라 말보다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계속 살아라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강하겠죠. 여러분, 이 원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7장 33절, 13장 36절, 16장 5절, 20장 17절 등 최소한 4번 이상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것을 반복적으로 교훈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과 죄와 사망과 마귀회를 향한 최종적인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를 지정합니다. 더 나가면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한들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다시 올 때까지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의 인생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의 진행과 승리를 강조하는 표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소명을 안내하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했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지혜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의 인생의 울타리와 환경에 집중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그것을 격려하고 만회하기 위해 산책하면서 부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너의 소명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위기를 주고받아 왔는데 남대없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위 분위기를 바꾸면서 쟤는 어떻게 되겠는데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인도하신다. 주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에게 걸맞게 또 인도하시겠지. 내가 지금도 말하는 것은 너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복음 사역자들이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만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오직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사역자들 또 다른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문제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정부를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국내만 사역하려고 하고 해외 선교사를 안 나갈까? 반대로 저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저렇게 사람 교회 안 세우고 맨날 저런 일만 해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을 가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지각하더라 예배 시간에 성도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산다? 신앙생활 여전히 저런 정도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일이 우리는 너무 많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바리 거짓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각자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 그가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양심에 따라 사역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권세가 없다.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오직 그들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판단하시고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방금 교훈했던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보면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한 교회의 어떤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 교회에 퍼졌던 참 건강하지 않은 어떤 세미나들이 많아요. A라는 교회가 그곳을 개척해가지고 5년 만에, 이야, 그냥 목사님 부부가 개척했다가 5년 만에 성도가 500명도 오빠요. 10년 만에 1000명도 오빠요. 그러면 교회 성장 세미나 전국에서 모여들고. 이거 하니까 되더라. 막 그 다음 또, 감정이나 책을 읽거나 방송을 들으면 A라고 할 성도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했더니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교회의 사례, 한 사람의 인생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간증교회 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는 데까지만, 여러분의 감성을 딱딱하게 대우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까지만 너무 많이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인생의 맥락이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두 달란트 주는데 우리는 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내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믿는 믿음과 경건의 내용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의 은혜를 일반화하는 것 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목회자들 판단합니다. 저분은 너무 체력을 좋아하는데 전도가 안 합니다. 좀 나가서 학교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전도를 하죠. 저도 많이 비판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단하고. 그런데 다시 본문을 살피고 돌아오면서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돼요. 저도 여러 번 들어본 말입니다. 참 저 사람 저 목사 고집이 너무 세. 말을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안하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 고집이 세다는 분도 그러면 이 말 듣고 다른 사람 저렇게만 또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저거랍니까? 천국자께 주인 같은 양복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럼 양복을 쓰려고 하면, 양복만 입고 쓰려고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티 입고 쓰려고 하면 또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목사회를 평가할 때, 옷까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그렇죠.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만큼, 제가 러닝 바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땅보가 이만큼 남고 입고를 설교하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집중해야 될 것은 그의 삶과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경건에 대한 교훈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경계를 뛰어넘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의 해야 될 주권을 무너뜨리는 수가 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교훈받을 때 우리가 함께 고민을 짓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좋아요. 제안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톱하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두 분 목사님께서 했는데 목사님 물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새파란 부교육자 시절, 부목사 시절에 야, 전도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목사님 제 생각을 기타하면서 말해도 됩니까? 하시오. 그럼 기타하면서 말하면 어떨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즉 막 힘있게 저한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대해서 비판을 하시오. 와, 물론 인격적인 시대 속에 그분들이 보였던 정직함과 인격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제 생각에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은 점 빼고 보완했으면 좋을 만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공통적으로 다음에 6년 아니 6개월 1년 전 또 물어보시면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두 번 하고 난 뒤 세 번째는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자유롭지 않구나. 제 눈에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분에게는 부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잘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을 생채기 할 수 있겠구나. 특별히 안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만나시고 왜 목사님 저는 안 합니까? 목사님 죽이고 왜 맨날 이랬습니까? 좀 예화도 좀 썼고 좀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되어보니까 그 분위기를 알겠어요. 그래서 40대 때까지 동료 목사들, 선배 목사들에게 일품질을 했던 말들을 요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받은 소명과 삶의 질과 환경과 그분이 표현해내고 이루어가는 연출하고 이루어낸 삶의 약속들이 다를 수 있겠군요. 내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좋던데 안내만 해줄 뿐이지 그 다음 요구하거나 고집을 피우는 것은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사역자나 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다만 격려하고 고통을 함께 위로하고 그 다음 조금은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함께 후속해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눈에 보였으니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웠거든. 내가 그 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주님이셔, 목사님이셨나 하면, 전도사 제 눈에 보이면 내가 손으로 하면 되지. 왜냐면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내 눈에 보였다. 내가 그 자리에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너무 세게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삶을 평가하고 진행하시는데, 흔들기 안 될 수 있겠다는 말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후로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다른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의 의도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꺼라! 너는 요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안이 바르게 지금 수정해주면서 그렇게 23절 붙입니다.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고 관심을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우리는 성도이자 지체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관여하고 적절하게 살피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자세입니다. 그러하나 앞서 길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베드로의 아픔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소명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비록 사도 요한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고 요한복음 안에서 13장 24절, 18장 15절, 20장 2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각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에 지금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한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자꾸만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빨리 끊으세요. 나에게 대해 하실 말씀이 무언가를 집중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퍼졌을까요? 좀 더 쉬우자면 누구 입으로부터 이 말이 전달됐을까요? 그러겠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문은 분명히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그냥 베드로가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오바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로부터 이 이야기가 처음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오해했다면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래서 베드로가 수정해 줬겠죠. 수정이 안 되고 계속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계속 퍼졌단 말은 어쨌든 50% 이상 누구의 책임이 크다?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기분과 감정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아침 햇살에 찬양이 퍼진 디비라 호숫가를 거닐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상처로 짓누렸다기보다 상당히 억됐겠죠. 그의 기분이 들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바르게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제자들에게툭던진말이쟤는안죽는데이런식으로말을툭던졌을가능성이높다는거예요그러니까예수님베드로도연락하고주님의말씀뜻을바르게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분명히있다는거예요마지막사도요한은24 25절에서지금까지모든일들그리고기록이천대다는사실을강조합니다시혜를내거나거짓으로말하는것은없다는겁니다그리고예수님이다른일들을많이행하셨고오직필요하고충분한내용만그가칼에서이렇게요한복음을기록했다고알리며요한복음을마무리끝냅니다이로써20장30절31절에서사도요한이요한복음기록한목적을밝혔던것에이어두번째요한복음을기록한의도를밝힙니다20장30절과31절그리고21장마지막24 25절을연결해서보면사도요한이요한복음기록한목적은예수님이하나님의아들이시고그리스도로서속죄를완성하셨음을알기그예수님을믿을때에우리에게영원한생명이주어진다는것을소개하기위한거예요이를위해예수님의교훈과행적은하나도남김없이방대하게모두기록하는것은별의미가없습니다믿음과영생은양이아니라성령이오셔서깨우쳐주시는신령한지식이고하늘에속한지혜이며은혜의감각으로형성되는이기때문에그래요그리고요한복음3장6절에보니까이성령에의해서만우리가영혼이죽었던영혼이살아나는하늘에속한경험이기때문에요한은필요한내용만정직하게성령의감동을따라이렇게거침없이기록했다라고반복해서마무리하고있다는겁니다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부활하신예수님은가장큰실패와상처를안고짓눌려있던그어둠과고통에짓눌려있던베드로를다시그리스도의사랑안으로초청하시고그리스도의사랑안에서그를치유하시며예수그리스도의사람들을맡기는사역으로초대하셨어요주님의사랑을안다는것과주님의복음을전하는일은나뉠수없는동제의양면처럼오늘본문도하고있죠베드로는장차그일을죽을때까지충성스럽게감당하여하나님의영광을드러낼것도확인되었습니다그러니까성도와사역자들은모두각자에게각각주어진삶을우리의주인이신주님을향해착하고충성된종으로서감당하게될때하나님의영광이드러날것이라고오늘본문을주제로하셨습니다요한복음은1장12절에서어떻게시작을했죠예수그리스도를믿는자들에게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약속하는것으로요한복음1장12절에첫시작을했는데오늘본문은이렇게목숨을다하여주님을믿고그리스도와그복음을믿고그복음을전하는우리의믿음과소명을그렇게마무리하고요한복음이아름답게포장이완성되는느낌입니다동시에복음전파의이사명은마태복음28장끝부분마가복음16장의끝부분누가복음24장의끝부분에도모든복음서들이복음전파의사명으로마무리되는것처럼동일하게역시오늘도목숨을다하여주님의사랑을향하여목연하고복음을전할것으로마무리되니까다른복음서의결말과도동일하게복음전파사명으로마무리되는것도볼수있습니다다만제자공동체를대표하는베드로의개인적인상황을소개하는것이요한복음의마지막장면에서독특한이기도합니다이처럼요한복음은다른복음서의내용을존중하고동일하게예수그리스도의복음을강조하면서다른복음서가다른복음서의내용을보충하고다른복음서에생략되어있는부분들을빼어소개해서나머지복음서전체를완성하는내용으로도요한복음을기록했습니다저는오늘이내용을가지고다시적용을해보자면우리성도들이앞서설교를시작하는다른특위를이야기했던것처럼그리스도의뜻을바르게파악하고온전히순종하는착하고충성된종의삶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이렇게우리가살게되면도대체어떤보상이있고영광이기다리기에다른사람과도비교한사람으로주어진삶을충실하게살아야되는가마태복음25장21절과23절에반복적으로말합니다착하고충성된종아작은일에최선을다했습니다그러니까우리의인생이우리의왕이신주님보시기에는작은부분이에요 더 크고 놀라운 게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훨씬 더 많은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초청되고 함께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말해요. 그냥 성품이 착해가지고 누가 건들도 가만히 있고 그냥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충성이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한 번만 땀 흘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태도로 계속 이어가는 것. 그래서 쉬운 성령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신실함으로 풀어내는 것이 의미상 어울리겠죠. 지속적입니다. 결국 인생이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주어진 삶의 분량을 소명을 아름답게 이어줄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지점까지 착하고 충성된 삶과 이 믿음과 소명을 경건을 이어가게 될 때 생명의 내주가 내려줄 것이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혹시 친구나 성경 홍보를 여러분 보시면 바로 처리처럼 제가 주제를 잡아보 요한복음을 그냥 한 줄, 설교자의 이미지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유일하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요한복음 14장 7절이죠. 요한복음 전체가 어울릴 만한 주제가 생겨요.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삶이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입니다.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지치고 사난 삶들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닥쳐오는 온갖 종류의 파편들 죄와 불결과 여러 영적인 시험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들 우리 주의 이름 주님 불러가며 회복된 주어진 그 믿음과 소명의 걸음을 두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아가 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 같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의 수고했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국찬송과 함께 부르며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이제 안기게 되고 주님의 그 손가락의 자국들을 함께 확인하는 영광이 안긴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이 땅에 제대하실 때 다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이 적은 게 아니라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두꺼운 놀라운 영생의 삶에서 다시 우리가 함께 화합하여 모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또 설교하게 되어서 설교자를 무척 기쁘고요. 함께 들어주셔서 들은 대로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 것에 대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하셨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매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길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소망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량을 힘껏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저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짓눌러 대는 다양한 염려가 있고 다양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 여러 삶의 고개와 구비구비들을 만날 때마다 지치거나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소명을 완주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